처음에는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남아있는 게 참 신기했는데 이제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익숙해지니까 또 그게 당연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 25번째로 여호수아서도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 하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22장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몇 년 했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발발해서 53년도에 실질적으로 정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진행 중이죠. 그런 참 비운의 땅이기도 합니다. 또 지구상의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기도 하죠. 근데 전쟁사를 보면 이 6.25 우리 한국 전쟁이 전쟁을 치룬 기간에 비해서 엄청난 희생을 냈어요. 그만큼 한국 전쟁은 여러 나라가 개입이 되었고 또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뜻밖의 컸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복구가 되고 꿈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전쟁은 모두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7년 걸립니다. 이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22장 시점에서는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여러 가지 정리 상황에 들어갑니다. 사자와 버금가는 짐승이 지구상에서는 호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밀림이나 숲속에서 누가 더 많이 번식을 하고 생존하는지 아십니까? 사자와 호랑이 중에 사자입니다. 이 둘의 생리가 굉장히 틀려요. 호랑이는 그 기질적으로 아주 못돼 먹었대요. 그래서 호랑이는 배가 불러도 옆에 누가 글치적거리면은 그냥 바로 해치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사자는 의외로 순하대요. 용맹스러울 때는 또 한 칼 하는데 의외로 순해서 자기 배만 부르면 사자 옆에 그냥 누워 자도 해치질 않는데요.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로 사자는 순하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짐승들보다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또 짐승 같은 그러면 짐승들이 화낸대요. 우리보다 못한 구석이 많은 인간들이 어따 대고 우리를 이런 식으로 화낸다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는 짓이 점점점 폐악스러워집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미국의 문화를 굉장히 카피를 해왔고 지금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범죄 유형들을 보면 사회병리학적인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등 따시고 배불러서 생기는 범죄들이라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고달프고 바빠지면 죄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죄질 겨를 없는 게 굉장히 복인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이건 이제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정말 처절하게 겪어서 나오는 신음 같은 아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못된 짓밖에 안 합니다.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래서 퍼니즘, 그냥 사람도 재미로 죽이는 거죠. 심심하니까. 일본, 한국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 이 패턴이, 이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여호수아서나 특별히 사사기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병리학적인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오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소개가 될 겁니다. 전쟁이 마쳐지고 아주 긴 전쟁이었죠. 이제 열두 지파가 모두 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애초에 전쟁이 시작될 때의 약속대로 이제 돌아갈 세 지파가 있었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반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는 두 쪽하기 나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쪽하고 안 들어가겠다는 쪽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는 쪽을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므낫세는 두 조각이 나요. 이제 애초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 때부터 약속했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 한 군데 확인을 하고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맨 앞으로 가서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할 때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10절. 10절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그러니까 요단 이쪽은 동편을 얘기해요,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예, 바로 이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대로 사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루벤, 갓, 이 대표적으로 싸움 잘하는 집하고 숫자가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못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워낙 초목이 푸르고 요지예요. 물이 좋고 해서 뭐 여기도 괜찮은데 뭐 기어코 건너가서 난리칠 필요 있느냐? 우리 못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죠. 야, 그러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절충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같이 하자.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같이 하되 거기에서 얻어진 노획물들은 같이 분배를 하고 너희들은 다시 끝나면 돌아가라.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단을 중심으로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같이 전쟁을 7년 동안 치러냅니다. 그리고 굉장한 공로를 세웠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 좀 본문을 보십시오. 전쟁 후에 이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죠. 자, 21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2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보라소서.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세 지파가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세 지파가 어떤 생각과 국리를 꺼내내는가 하면, 야, 이제 돌아가면 이 형제 지파들을 언제 볼지 그건 기약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고 1세대가 다 사라지고 7년 전쟁을 같이 했던 12지파 1세대가 다 사라지고 후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혹시 이 가나안 땅의 지분을 요구할 일이 생길 경우에 우리는 강 건너편에 세 지파가 모여 사니까 너희는 우리 동족이 아니다라든지 너희는 우리 역사와 상관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그때는 우리도 죽고 없어진 때인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고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어떡할까 하다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한 언덕에다가 엣이라는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남은 아홉 지파가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야, 이 친구들 봐라. 약속대로 동편 쪽으로 돌려보냈더니 돌아가다가 저거 무슨 짓이야. 산 꼭대기에 제단이 하나 높이 만들어 세워지는데 뭘로 오해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오해를 했어요. 그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실질적 분열과 반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쨌든 떨어져 살아도 신앙은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처소를 저기에다 따로 세운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작심을 하고 분리를 획책하는 모의 아니냐, 전쟁이다 해서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자, 일단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라. 그래서 일단 가서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고 나서 전쟁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파견을 합니다. 떠난 세 지파 쪽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오늘 내용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변명이 24절입니다. 자, 보실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곧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하여. 시작. 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파견해서 속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 세 지파가 그 단을 산 위에다가 만든 이유를, 변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너희들 오해다. 야, 우리가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한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지 우리가 따로 예배 초소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는 보다시피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제사를 드리고자 함도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25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명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를 그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여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확히 이 명분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돌아가던 세 지파가 엣이라는 제단을 한 높은 둔덕에다가 만들고 쌓았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다른 처소에서 경배하고자 함이 아니고 신앙적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후대에 후손들에게 돌아갈 분깃이나 이익이 돌아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증거의 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죠? 즉 돌아가던 세 지파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1세대들이 다 떠나가면 후세에 남은 2세, 3세, 5세 이 후손들이 우리 세 지파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에 대해서 모른다! 선을 그어버릴까 봐 이 증거의 단을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각자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아홉 지파는 어떻게 오해를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다른 데 짓는 것으로 신앙의 분리로 오해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오해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아홉 지파는 어떤 신앙적 실수를 했는가 하면 돌아가던 세 지파가 높은 산에다가 절대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신앙적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꿈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설치해 놓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식세계는 절대 세 지파가 자기들이 사는 거주지라든지 또 자기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른 처소를 만드는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잘못된 일로 오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러 나와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의 심령이 열어집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늑달같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당신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몇백 년 전서부터 그리심산에다가 똑같은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예배입니까? 기억나시죠? 무엇이 진짜 예배입니까? 자, 여기에는 민족적 아픈 역사가 있어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큰 시련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제일 무서운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인들의 피를 말사라는 정책을 펴입니다. 그 방편의 하나로 피를 섞어버리죠.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헐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과 결탁을 하고 그만 그들 민족과 피를 섞어버리는 유대인들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목숨을 걸고라도 그때 신앙을 지켰던 일부 말하자면 독립운동파들이 있었어요. 그때 피가 섞여진 그 부류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입니다. 유대인과 아수르가 피가 섞어진 혼혈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죄 때문에 조상들이 한때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 실수와 그 죄 때문에 유대 땅의 한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모여 살지만 사실상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를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데 돌아갑니다. 그 땅조차 밟지 않을 정도로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은 그 후의 후손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예배처소를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민족 간에 더 골이 깊어져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아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자, 어느 쪽이 진짜 예배일까요? 이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 발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거의 혁명에 가까운 발언이에요. 예배는 적어도 이들에게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최초로 혁파한 분이 주님의 발언 속에서 그 개념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지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전체 모든 총체적인 삶이 전부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한 산에다 돌아가던 세 지파가 단을 쌓으니까 이 추격해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게 예배처소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자, 화해가 이루어진 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배에 대해서 바로 그런 아주 그릇된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장소적이고 공간적이었어요. 이것이 아홉 지파가 넘어진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세 지파의 실수는 뭘까요? 세 지파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화의 시기가 오자 그들은 다시 요단을 건너 동편 처자식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들의 일관된 신앙의 행태는 그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모든 삶의 원칙과 기준을 삼았던 겁니다. 오늘도 이들이 돌아가다가 이런 모의를 하게 되었던 것도 그 까닭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그 국악을 그 가르치던 어느 교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잘못된 교단에 빠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국악을 가르쳐요. 그런데 국악의 그 원 뜻이라든지 그 뿌리는 거의가 무속의 세계에서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무속인들 가운데는 세습무가 있고 강심무가 있어요. 그 어느 쪽이 더 영험할 것 같습니까? 세습무와 강심무 중에 강심무가 훨씬 영험합니다. 강심무라는 건 소위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세습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보고 자란 게 무당 푸닥거리하고 굿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에 익숙해져서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따라서 세습이 되는 걸 세습무라고 합니다. 목회도 그런 게 있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심무 쪽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강심무들이 훨씬 영험합니다. 작두 위에서 칼도 잘 타고 또 점괘도 정확하고 그런 게 이제 강신무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런 이제 무속의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이다가 어느 강신무를 만났는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시간을 걸려서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낸 다음에 이름을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이름이 우리 기독교 시기로 말하면 뭐 요셉 또는 뭐 에스더, 한나 이런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믿는 집안이었는데 조심해서 들으세요. 또 믿는 집안이었는데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만 가지 약을 쓰고 오만 대를 다 찾아다녀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꼭 물 한 그릇 떠놓고 빌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간절히 들더래요. 이건 가짜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실질적으로 빌어봤더니 씻은 듯이 낫는 순간 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무당이 됐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익과 고통을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이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처녀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서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이 여자하고 사귀면 뭘 뜯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관계로 사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마가 끼어요. 그건 옳은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이라는 것은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병과 이익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또 약해져 있을 때 그 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원래부터 가짜였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우리가 성숙하고 철이 든다는 것은 점점 이것이 이익이냐는 문제에서부터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는 문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보면 시험에 들고 걸려 문턱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90% 내지는 95%가 거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접근을 이익과 고통의 해결로만 접근할 때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넘어뜨리기 좋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거룩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그분을 사랑하느냐는 관계의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이 어떤 나의 윤리적 도덕적 싸움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익과 고통을 면하려고 또는 그것을 체험을 받는 쪽으로 하나님을 접근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가 백발백중이에요. 오늘 이 열두 지파가 헤어지면서 그런 혼란을 겪습니다. 아홉 지파는 예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어요.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의 예배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주일날이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요일이에요. 왜? 사실상 월요일도 토요일도 전부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맞죠? 에브리데이 주의 날입니다. 매일 주의 날이에요. 매일 주의 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형태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젠 삶의 예배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삶의 예배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기서 예배에 성공했다고 8부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접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익과 고통을 면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을 내가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차원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개념으로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굵은 기초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교사가 따로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저 일터라는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고, 또 특별히 내일은 장흥과 목포로 우리는 또 출발할 겁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만물과 만유가 주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믿습니까? 기타도 찬양자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멋진 하나님을 노래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이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질 때 사탄의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초점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의 싸움을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거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정결한 마음과 신앙으로 순결한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그렇게 튼튼히 버텨냅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 맷집이 더 좋으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뭐를 더 업적을 잘 해내고 뭘 성취하고보다도 내가 얼마나 이 세속의 물결에 거대한 쓰나미 같은 대세 속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으로 예배의 한 주간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고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움을 버텨낼 수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그 힘을 위해서 우린 또 주일날 오면 시커멓게 멍들어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찢겨가지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힘받아서 또 한 주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겨운 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맞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깨지고 와서 또 서로 치료해주고 힘내자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자 한 주간 힘냅시다. 인사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점원을 나서기 전에 합심해서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던져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홉 지파의 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또 아홉 지파와 길을 떠났던 세 지파는 항상 모든 행동 원리의 기초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으로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번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흥 목포 선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두고 가는 가정과 일터에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공동으로 매주간 기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에게 일터에 땀 흘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 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의 오랜 수건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심령을 태문을